뉴스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침묵해왔던 중국이 1일 북러 관계 발전에 관한 사안은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중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놀랍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우리는 최근 관련 보도와 각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조선과 러시아는 각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추가 질문까지 나오면서 외신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약 8천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또한 해당 문제에 관해 북한과 소통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 린 대변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8천 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린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9일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이 문제에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비칠 파급 효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엘 크리턴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쉐펑 주미 중국 대사와 쉐 대사의 관저에서 면담을 했다고 이틀 뒤인 31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두 미국 당국자는 중국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러시아 파병 제한 또는 중단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라고 최근 각급 기관에 지시한 걸로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 워싱턴 DC에서 미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활발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기대를 미국이 갖고 있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흐름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백인 여성들의 지지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31일자에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주목이 몰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백인 여성들은 미국 인구 구성에서 가장 많은 집단으로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선에 출마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백인 여성 득표에서 매번 상대 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을 때 백인 여성들의 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 유권자 표의 47%를 가져가서 45%에 머물렀던 클린턴 후보를 비해서 우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31일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해 공역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자훈련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몰타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장관회의에 참석을 위해 몰타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고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미 국무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국 유엔 차석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고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화성 18형 개량형 수준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핵심 난제들을 남겨놓은 상태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죠.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총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를 승인했고 미사일 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 중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km로 상승해 1,000km 거리를 5,156초, 약 86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1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포 19형을 11축 이동식 발사대 태를 이용해 발사했는데 화염의 색과 형태를 볼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시험 발사엔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동행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9형, 기존 ICBM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 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 17형은 11축 펠에서 발사되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 그리고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은 9축 펠에서 발사되며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역대 최장 비행시간, 최고 정점 고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화성 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탄두부가 뾰족한 화성 18형과 달리 화성 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하고 상대적으로 큽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탄두부의 공간을 넓힌 데 대해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화를 염두에 둔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은 사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기 위한 게 아닙니까? 이번 화성 19형은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만한 무기 체계일까요?
한국의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5,000km 사거리와 다탄두화를 시도할 수 있는 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화성 17 또는 18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성 19형 개발 의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금 필요한 건 미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18형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완성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화성 19형과 같은 초대형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다탄두 ICBM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공개한 내용이 없고 군이 다탄두 관련해 탐지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화성 19형 시험 발사 때도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가 1000km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화성 18형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성능을 일부 강화한 개량 모델을 신형이라며 화성 19형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9는 화성 18의 개량형에 훨씬 더 가깝고요. 애초에 화성 18을 가지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와 그 다음에 탄도 중량을 조금 더 증강시킨 개량형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화성 19형이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체계의 완성을 부풀려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틈을 벌려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확장억제 제공 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효과들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장 박사는 또 최종 완결판이라는 규정은 북한이 향후 상당 기간 적어도 ICBM 발사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대미 협상 길로 나온 것과 맥락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핵 보유국 위상을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배경엔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1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0월 23일 전략미사일 기지 최초 공개에 이어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및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 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무기와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인 최광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들어간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그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과 최성철, 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시 건설 사업을 수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습니다. 동방건설과 빠티성 주식회사, 금능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4개 기관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국무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인다면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3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선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 만여 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근 정보는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돌입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 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ow assess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특히 러시아는 북한군 병사에게 포병과 무인기, 참호 개간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병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북한 병력을 최전선 작전에 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하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one of the reasons that Russia is turning to these North Korean troops is that it's desperate.
이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만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한 군사 행동에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을 던져넣고 있다면서 이제 그는 북한군에 의지하고 있고 이는 분명한 약점의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 안보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also seeing underscores the indivisibility of security between the Indo-Pacific and Euro.
또한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의 파트너십 강화와 더불어 발전기 제공과 인도적 원조와 같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잘 반영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침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상황 전개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놓고 동맹 파트너와 영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ke no mistake. If these North Korean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1,2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망자를 냈다며 이는 푸틴의 이번 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의 북한 도박은 푸틴의 전쟁이 얼마나 나쁘게 진행됐고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자국의 외국 군대를 들인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병사들의 전장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ve not yet seen these soldier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e's forces,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against.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도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를 규탄했으며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더욱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유럽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해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러북 군사협력과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대외 입장 표명에 있어서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일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지난 7월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공동 지침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영현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천여 기의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그 포탄은 수백만 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백만 발이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천여 발 정도 현재 그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2+2 회담 뒤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모든 범위의 글로벌, 역내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을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유엔 차석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가 31일 유엔 회의장에서 새로운 북한의 파병 정보를 제시하며 러시아를 추궁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I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러시아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방금 몇 분 전에 쿠르스크 주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동료에게 정중하게 묻겠다며 여전히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옙스티그네예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고개만 저을 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드 차석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Russi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both procuring DPRK arms and providing military training.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북한 무기 조달과 군사훈련 제공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또는 관련 물자와 관련한 북한 군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705호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취하는 행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 병력이 추가되더라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진 주엔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정당성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악명 높은 불량 정권에서 외국 군대를 데려와 이를 지속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Russia has waged this unjustifiable war at expenses of innocent people's lives in Ukraine. And is now
이어 이 같은 위반은 바로 어제 30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다시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본성은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적인 거래를 추구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잔인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repeatedl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use against Ukraine.
이리야 공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반복해 규탄해왔다고 상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을 포함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관련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네반자 바시리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 Ukrainian army is pumping the army full of foreign mercenaries. Since we began the special military.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7개 나라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소식통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몰타, 한국, 슬로베니아, 영국은 31일 이번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오는 4일에 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안보리 의장국이 이를 검토한 뒤 일정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11월 안보리 의장국이 이번 회의 소집 요청국 중 하나인 영국으로 알려져 회의 소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이후 초안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ICBM인 화성 19형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파병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31일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새롭게 규정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하고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미한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장관들은 미한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들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장관들은 3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은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됐고 약 1,000km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해 나가는 노정의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이번 대선이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30일 대선이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차이보다는 연속성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을 주로 적대적인 대상으로 정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expecting to see more continuity than divergence. A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election on US.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양국 관계의 지배적인 틀이 될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많은 기대를 가질지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수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한 양국 간 북한에 대한 정책 조율보다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 출신인 데릭 그로스만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경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따라서 각 후보의 중국 정책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And then when it comes to China, I mean, both Trump and Harris have been pretty clear that countering China is key.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것이고 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1기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고 트럼프가 그 전략에서 벗어날 것이란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거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면서 많은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어떤 인사들을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미 대선이 향후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견해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약간의 조정만 가할 뿐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는 더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틀과 의제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지하에 대한 존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이끌려 방향을 틀 것인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미국의 정책과 목표는 대체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측 불가능성이 외교 정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Harris is elected president, we'll have largely a continuity in terms of American policy and objectives.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기술 제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고 관세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와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대선 결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은 한반도를 우선순위에서 다소 낮춰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자신이 6자회담에 참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 협조적이었지만 적어도 가까운 장래엔 그런 일이 다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잘해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란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s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and China and Russia were both very cooperative. I can't imagine that being possibl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국민에 대한 철권 통치를 칭찬하고 타이완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과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 주석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매우 높은 관세 부과를 포함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런 모순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우선시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동맹보다 거래를 우선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우리가 직면한 중국과의 도전과 경쟁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더 많이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이 세계의 지도자이며 다른 독재자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김정은의 어두운 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will talk about wanting to engage with Xi Jinping, probably more so, you know, demonstrating a confidence that he's a world leader.
그러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중 대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푸틴이나 김정은 또는 시진핑과 잘 지낼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의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가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서도 국방비 지출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사상 초유의 준비태세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속화할수록 우리의 미사일 방어와 역량을 압도할 심각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 대선 결과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행동이나 목표를 바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경제무역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두 후보가 한반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은 오히려 현재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관련이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거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 호전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hina, for its part, does not appear well positioned to try to contain North Korea or try to.
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다소 놀랐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쟁을 돕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기꺼이 나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국 선거에서 영향력에 점쟁하고 있는 한인 유권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미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롭 하원 의원이 전망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웬스트롭 의원은 적들과 대화 없이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웬스트롭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동맹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o,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be strong, actually, if President Trump is elected again a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미한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평화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미국의 큰 우려가 되는 네 나라, 즉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억제됐고 타이완을 침략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한동안 로켓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서방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평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Personally, I think it may grow stronger rather than anything else. So I feel confident.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방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최고 통수권자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 특히 정보위원회와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이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도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며 소위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특히 대중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 would hope that either candidate understands the need for a very strong supply chain.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매우 강력한 공급망의 필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방비 증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힘을 통한 평화 시대인 레이건 시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보고 싶고 친구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would guess that President Trump would take on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he did when he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재임 시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제 생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 없이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출신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And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I think you put everything on the table.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협상에 관해서는 비핵화, 군축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할 때도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웃인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들에게도 손을 내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s the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한 현재 미국 정부의 금지선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북한의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무엇일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테지만 분명히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주권 국가를 침공하려는 또 다른 적의 공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 do believe though is that we have to take actions. I like cooperation. I like trade. I always felt that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광물 분야 등 배터리와 다른 많은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너지나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큰 분야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또는 동맹국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롭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와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10도에서 21도, 안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기온 10도에서 20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1도에서 21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수풍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 최고 18도입니다. 강계는 4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13도에서 23도, 용현 9도에서 23도, 개성 하루 종일 맑겠고 13도에서 22도, 사리원 10도에서 2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기온 9도에서 19도, 장진 오후 한때 비 내리겠고 0도에서 14도, 해산 오후에 맑아지겠고 영하 1도 에서 영상 14도, 원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11도에서 19도, 평강 오후에 구름 많겠고 9도에서 18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은 청진 7도에서 16도, 선봉 7도에서 15도, 삼지연 영하 3도에서 1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 먼바다 하루 종일 1에서 3m입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활기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침묵해왔던 중국이 1일 북러 관계 발전에 관한 사안은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중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놀랍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우리는 최근 관련 보도와 각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조선과 러시아는 각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추가 질문이 나오면서 외신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약 8천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또한 해당 문제에 관해 북한과 소통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린 대변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쿠르스크 주에 북한군 8천 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린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9일 CNN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끼칠 파급 효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엘 크리턴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쉐펑 주미 중국 대사와 쉐 대사 관저에서 면담했다고 이틀 뒤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두 당국자는 중국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러시아 파병 제한 또는 중단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라고 최근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미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활발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기대를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오는 5일로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흐름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백인 여성들의 지지 방향이 중요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31일자에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가 주목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백인 여성들은 미국 인구 구성에서 가장 많은 집단으로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백인 여성 득표에서 매번 상대 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을 때 백인 여성들의 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 유권자 표의 47%를 가져가 45%에 머문 클린턴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 같은 2016년 대선 결과에 관해 민주당 측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걸 백인 여성들이 막았다고 한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4년 후인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 후보가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졌지만 백인 여성 득표는 더 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얻은 백인 여성 표는 53%에 이르러서 승자인 바이든 후보의 46%보다 7%포인트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31일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 해 공역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자 훈련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몰타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몰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가 1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몰타 대사관을 인용해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열릴 회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